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성경으로 모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좀 뒷부분 좀 나누고 35장으로 넘어가죠. 3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기와 안식을 재건케 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준비를 시키시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하여서 계속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염소 새끼를 삼는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끊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미소의 젖으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은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이었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것을 부르니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이제 35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이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에 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요구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처음 창조시부터 재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침내 온 인류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숭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안식일이 그분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징표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용될 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토요일인 안식일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여 나아가는 일이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불조차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빙토의 북극지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규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35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은 자원함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억지로 가져올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활당량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일조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음에 보는 것처럼 금과 은과 놋 외에 다른 물품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죠. 3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들인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법정 화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역 방식이 물물교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현금 대신 물품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하여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현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품으로 바칠 때에도 주의 사역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바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14절에서도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이스라엘이 그들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을 기뻐하여 그들이 요구한 대로 임금을 지불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사렐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또 그와 단 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리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부사렐에게 그의 재주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끝으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보석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크고 웅대한 보석 창고가 아니었으며 작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몇 년 전에 금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성막 건축에 소유된 금액은 약 5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찬송 후에는 출애굽기 3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6장으로 가보시겠는데 36장은 다시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지시에 따라서 성막 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보게 된단 말씀이죠.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청사진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왠지 아시겠죠?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좀 더 잘한다고 더 좋은 거 하고 이러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철저하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성막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 책임자는 부사렐이었던 것이죠. 2절로 가보세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봉사하는 것을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는 기구도 아름답게 조작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을 함에 있어 시간적인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조를 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당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건축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일한 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에 노예 신분에서 다시금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이번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태도가 바로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는 젊은 목회자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회 사역을 좋아합니다마는 설교하기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목회 사역을 그거 설교를 싫어하면서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면 목회 사역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텐데요. 이렇게 나름대로 암시성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자기 사명을 열심을 다하지 않고 설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면전에도 대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 부사렐은 언제나 일찍이 작업장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혹은 친목회에 참석하려고 간 것입니까? 아니지요. 부사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성막을 짓는 작업장에 나갔던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다음 주 일요일 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교회에 나온다면 온 시민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앞에 장사진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곧 뭐라 할까요? 대풍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되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동기도 있었던 거죠. 물가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 기드온의 300명 용사만이 개처럼 물을 핥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의 동정을 살피면서 그들의 손에 물을 넣어서 그것을 입에 움켜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 족 쯤이야 문제없지 라고 자신있게 그들의 마음을 단독거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기사를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열심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미지근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기에 교회는 침체 상태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나야 죽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36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이러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고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목회 생활을 통하여 이처럼 풍성하게 예물 드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도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6장 6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모세가 명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백성들은 마지못해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요. 급기야 그들은 너무 많이 가져왔기에 이제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가 출애굽하면서 많은 재물들을 얻었기에 그 재물에 대한 애착심은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갖고 행하시는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 드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란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란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